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받아들일 때 시간의 간격을 주께서 해소해 주시고 저들의 이해가 우리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보편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활발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동일한 복음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성도들 상호간에 다른 생각과 다른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에 대한 이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교회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 하나됨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 그리고 자기 생활 방식과 다른 삶을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교회 하나됨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헤아리게 되면 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 안에 먹는 문제로 그리고 날을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한 몸 안에서 지체들끼리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의식법은 철폐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식법이 철폐되었지만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법을 지켜야 된다.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자리에 그 즉시 서는 법이 없고 몇 미터 정도 미끄러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도래함으로 그림자와 상징이 필요 없게 되었지만 관성의 법칙에 따라 과거의 습관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평소 구약의 의식법을 준수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음식들, 예를 들어서 오징어와 같은 비늘 없는 생선, 그리고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토끼와 돼지와 같은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 또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 안에는 의식법은 다 철폐되었고 더 이상 그런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먹는 문제나 혹은 나를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올 그림자죠. 그림자와 상징은 실체가 없을 때 필요합니다. 실체가 드러나면 더 이상 그림자는 없어지고 상징과 모형도 있을 이유가 없죠.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먹는 문제나 혹은 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지체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긴 일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개 이런 일들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되면 대개 비본질적인 문제로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 생활 방식과 다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 의식법으로 해서 율법은 다 폐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구약에는 많은 의식법들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 제사 문제, 절기 문제, 정결 규례 등 구약 성경에 보면 매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규칙들이 무수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규례들, 제사 제도, 절기, 정결 규례,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은혜의 실체를 바라보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 안내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므로 이제는 의식법을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만 되었지만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구약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제사 제도가 필요 없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 제도도 폐지될 수밖에 없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짐승은 먹어도 된다든지 또 어떤 물건과는 접촉해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정결 규례도 무의미해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구약의 정결 규례는 사실 내적 정결을 가리키는 제도요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옛것이 가리키고 증거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구약 의식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릴 때부터 의식법을 지켜왔습니다. 이와 달리 더 이상 유대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와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는 유대인 개종자나 혹은 이방인 개종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많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고기를 먹는 사람이 많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믿음이 강한 자도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이 약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지요? 일반적으로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 쉽게 유혹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심 없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와 다릅니다. 여기 본문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기본적인 의미에서의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모험하는, 감당할 수 있다고 느끼는 확신을 의미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약한 자는 특정한 것을 하도록 허용한다는 확신이 약한 사람을 가리키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특정한 것을 허용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한번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좀 번역이 좀 다소 모호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마지막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는 이 표현에서 확정한다는 이 단어는 확신을 가진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는 이 말씀은 각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충분히 확신을 갖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란 어떤 자인가? 믿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신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나를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확신이 뚜렷해서 어떤 거리낌도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도 좀 부족하고 확신을 갖지 못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의 거리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채소를 먹습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채소를 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각한 질병을 앓고 난 다음에 의사로부터 권면을 받아서 채식을 하라. 그래서 채식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또 환경 보론자들 가운데는 육식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왜냐? 도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 지금과 같은 이런 생각으로 채식을 한 사람들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나 돼지를 도살해서 먹는 것이나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것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이 약한 자는 왜 채소만 먹었는가? 그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위험을 범하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시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누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좋은 예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식 자체가 더럽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고룩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는 이교도들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없었고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고기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고 음식을 구하러 시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고기를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럽혀지거나 피가 완전히 빠지지 않은 이런 고기 말고는 다른 고기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직접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자신이 기른 짐승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방법 이외에는 이게 정말 깨끗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고기를 구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에도 제기되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8장에도 제기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교 사회에서는 이방 신전에 드려진 희생 제물을 시장에다 내다 팔기도 했고 인근 식당에 넘겨져서 요리가 되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런 면에서 이런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이방 신전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기가 들어진지를 아는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다 선한 것이니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는 고기를 먹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죄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죄로 비추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죄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면 죄가 되었는가? 우리가 예루살렘 공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내린 결정,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분명한 지식과 이해를 갖지 못한 자, 곧 지켜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상존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음식 먹을 수 없다. 그리고 모든 날이 다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상존하는 경우에 상대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교회 하나됨과 일치를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진리를 분명하게 알므로 자유를 누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양심의 속박을 받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먹고 마시는 문제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도 양심이 얽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자들은 개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신자들은 술도 먹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는 또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은 세속 사람들이 만들어낸 절기로서 그 지킬 필요가 없다. 특별히 개혁교회 안에서는 도덕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들 성탄절기를 지키면 죄입니까? 물론 구약의 절기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절기를 지킨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여기서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 신자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어떤 것에도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2항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든 자신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의 교훈과 계명에서 또한 믿음이나 예배의 문제에 있어 말씀 외에 덧붙여진 사람의 교훈과 계명에서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믿거나 이러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무지한 믿음과 절대적이며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또한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함으로 쓸데없이 정죄감을 갖거나 혹은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경 전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의식법과 율법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양심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속박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자신과 다른 신앙의 칼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약의 규례와 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폐지는 되었지만 그 내용과 본질은 폐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것과 새로운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옛것과 새로운 것은 본질은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옛것이 가리키던 것이 완성되므로 이제 더 이상 옛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옛것을 지키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리딩 지저스 레위기 영상을 봤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레위기에 나오는 의식법들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와 정신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몰몬 교인들처럼 커피를 먹으면서 혹은 안식 교인들처럼 오징어를 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오래전인데요. 열차를 타고 부모님 댁으로 가다가 앞에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안식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오징어를 먹지 않더라고요. 오징어를 먹으면 구약 율법을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공회 때 우상에게 드려진 것과 피로부터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피해야 된다라는 이 결정이 현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음을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확인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예루살렘 공회 때 내린 결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있나요?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오늘 상황과 다르고 과도기적 상황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통 개를 어떻게 잡습니까? 시골에서. 목매어 잡거든요. 그래서 개고기는 목매어 죽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보니까 전자봉으로 전기 충격기로 개를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피를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 보니까 선지국을 먹을 때 그 피를 굳어진 응고된 피는 먹지 않아요. 왜? 피째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거리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유를 배반적인 것은 스테이크를 드실 때는 레어로 구워가지고 살짝 피가 비친 것을 먹는다고 말해요. 그것을 먹을 때는 어떤 그 거리낌도 없어요. 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사 제도와 같은 경우야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고서 직접 지금도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드려야 된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초 문제입니다. 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유럽이나 혹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죠? 스펄전 목사님은 골초였다 그래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런 경우는 명백한 금명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제가 술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광고 카피 같네요. 순하게 내려간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전도서 9장 7절에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또 마시라 그래요. 앞에는 보지 또 말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는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편지를 써보냅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자꾸 먹지 말고 네가 자주 나는 그 위장병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모아놓으면 성경이 무원칙한 것처럼 보여요. 하라 그랬다가 말라 그랬다가 마시라고 하든지 아예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든지 왜 어떤 때는 마시라 어떤 때는 보지도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무원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 사회에서 산다 그러면 술 한잔 하는 거 어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와 생각이 그리스도인은 주초를 금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의 양심이 거리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자유하다, 먹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율법주의적인 양심을 가지게 되면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이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도 없고 취하지 말라는 말만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먹게 되면 나중에 방탕한 삶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잔이 두 잔이 되는 거죠. 두 잔이 세 잔이 되는 것이지 먹다 보면 결국은 술이 우리를 잡아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율법주의적인 양심은 율법에서 말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양심을 스스로 억압하게 됩니다. 이런 양심을 가지게 되면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될 어떤 일에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무율법주의적인 양심이나 율법주의적인 양심 이 둘 다 사실은 정제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가져야 될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말하자면 무율법주의적 양심도 아니고 율법주의적 양심도 아닌 신본주의적 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순종하는 자발적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종의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를 쓰겠다는 양심,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나는 분명히 일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와 함께 있는 지체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서 그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서 양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심을 가지고 신자는 살아야 되는데 술, 담배 문제만이 아니라 음식을 다양하게 즐기는 것, 그리고 값비싼 옷으로 자신의 몸을 취장하는 것, 그리고 너무 값비싼 차를 타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이런 신본주의적인 양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신본주의적인 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 옷 스타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타인에게 거침이 된다고 하면 절제하고 자기 삶과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문제 차원으로만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날을 지켜야 되느냐 저 날을 지켜야 되느냐 판단하지 않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여부로 판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어야 되고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더라도 주를 위하여 그 일을 한다면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처럼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지체들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붙여주셔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한 바대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처럼 지체들끼리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할 때,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나 혼자만 쓰는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런 부분들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면 실족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불필요한 분란과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당연히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 육체가 하나님의 전이고 나의 어땀에 따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대라는 말씀이 나타나지요. 3절 하반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똑같이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지체를 받았다는 말씀, 3절은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지체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가 내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심정 가운데서 지체들을 우선 받아들이십시오. 겉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내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마음으로는 저 사람과는 나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미 선을 그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나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 지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분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를 내가 판단할 수 없다면 그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나온 사람이니 그들을 한 지체로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인 것이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3절에 받을 뿐만 아니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강한 자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3절에서는 두 부류에 속한 이들 모두가 서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이 요구는 일방적 요구가 아니고 쌍방적 요구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나름대로 지혜와 지지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사실은 다 함께 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처럼 행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에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 하인처럼 취급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함부로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명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써놨기 때문에 누가 이 말을 했는지를 제가 찾을 수는 없었는데 청교도 명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영적인 병을 앓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 지혜와 겸손으로 대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입원한 환자들이에요. 다 보살핌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강한 자라고 해서 완벽한 자가 아니고 연약한 자라고 해서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고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식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건 강한 자건 모두 받아들이셨다면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믿음의 성숙도가 다르다고 할 때 신앙적인 일이나 문제에 대해서 판단과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그거 틀렸다,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일단은 그분의 의견을 듣고 청취하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가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비판을 하려고 되어들기 시작하면 분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종 토론이 논쟁으로 비화되어서 당사자를 자기 논리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이런 식의 은사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견이 좋고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상대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틀렸다,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면 하나 되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믿음의 성숙도가 다르고 또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 폭도 조금씩 다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특정한 음식의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이런 문과 관련해서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서로 힘겨루기만 하고 서로 잘못됐다고 판단만 하고 정죄만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선은 잘 받아듣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무엇을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는 것이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은 옳다라고 확신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이 사실은 옳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도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항상 비난과 정죄만을 듣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우선 받아들이고 서로 형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그 뜻에 근접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각의 차이들로 인해서 일하는 모든 분쟁과 다툼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서로 덮어주고 서로 연약함을 함께 담당하는 방식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강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부족을 담당하는 그러한 복된 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